계속해서 우리는 성경에 나타난 질문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도 역시 질문인데 우리 각자에게 심각한 질문으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본문의 내용은 어쩌면 예수 기도와 제자들의 아주 흔한 일상의 한 장면 같습니다. 갈릴리를 가로질러 다니는 것은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아주 흔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이날의 사건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각자의 믿음을 점검하게 하는 특별한 기회로 삼으심을 봅니다. 그런 입장에서 믿음 생활하는 우리에게 위기나 절망 같은 것은 특별한 일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상에서 우리는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게 되고 그 일로 우리 자신의 초라함을 발견하게 되거나 또는 오늘 본문의 내용처럼 결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나의 주님 되심을 확인하는 그런 기회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희생을 힘입어서 죄를 용서받았고 이 불확실한 세상을 건너서 영원한 영광에 들어갈 것을 기대하면서 믿음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로는 본문의 제자들의 기도처럼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라고 고백할 만큼 혹독하고 견디기 어려운 그런 고통을 당하고 그러면서 인생과 믿음이 성숙해지는 경험들을 하곤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어려움 속에서 우리 자신이 가진 믿음과 마주 대하게 되죠. 내가 가진 믿음은 과연 어느 정도인가를 비로소 맞닥뜨리게 되는 겁니다. 사실 믿음 생활하는 우리 모두도 어려움이 없을 때는 내가 가진 믿음이 참으로 주님께서 인정하실 수 있는 믿음인지 그렇지 못한 믿음인지 우리 자신들이 헷갈릴 때가 있습니다. 또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 다른 것인지 불신자들의 삶과 무엇이 다른지 별로 차이를 발견하지 못하는 것도 무사 아니라고 평안할 때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시는 것도 같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죽을 것 같은 위기를 통해서 우리 각자의 신앙을 점검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하지요. 우리는 믿음 생활이 힘겹지 않기를 기도하며 평안한 삶이 될 것을 늘 주님께 기도드리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도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사건은 이렇게 한결같은 일상에서 일어나고 또 잠잠해지는가 하면 어떤 사건들은 참으로 우리 자신이 신앙의 사람이 맞는가를 점검하게 되는 계기도 됩니다. 우리는 이런 시험 당하는 것을 결코 즐거워하지도 않고 원하지도 않지만 주님의 육신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야고보서 1장 2절에 그렇게 격려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사실 시험이 없는 무사 아니란 신앙은 힘이 없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의 인격이 자라기 때문이죠. 오늘도 절망과 같은 위기를 당해서 죽겠다고 기도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일어나 또 주님께서 다가오셔서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각자에게 물으실 수도 있습니다. 이 질문이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질문이 아니라 우리가 다시금 딛고 일어서서 주님의 영광에 부끄러움이 없는 그런 모습으로 더욱 믿음을 굳건히 다질 수 있는 그런 질문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부분으로 보겠습니다. 먼저 22절, 23절의 말씀을 통해서 인생의 위기는 항상 있을 수 있다 하는 것들을 여러분들과 생각했으면 합니다. 인생의 어려움은 누구에게나 어디에서나 어느 때나 있을 수 있다. 그러면 이건 뭐겠습니까? 위기를 맞을 각오를 하고 살라는 당부입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호수 건너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매 이에 떠나 행선할 때에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주님께서 가자고 명령하신 길인데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건너자고 말씀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따라가는 제자들이 이런 위기를 만났다는 거지요. 좀 이해가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어찌 보면 오늘 우리의 삶을 점검하게 하는 귀중한 계기가 된다고 저는 이해를 합니다. 이러한 위기를 만날 사람이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당할 수 있었다면 부족하기 이를 데 없는 우리들이야 얼마나 더 흔하고 쉽겠습니까? 그렇게 생각되지 않습니까? 그것도 예수들을 옆에 모시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예수님 지금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예수님 옆에 있다고요. 옆에 계시는데 미친 바람 같은 사람의 힘으로는 어찌해 볼 수 없는 그래서 우리 각자의 생명을 싣고 가는 육신의 배 우리 함께 신앙을 격려하며 천국을 향해 항해해 가는 신령한 방주인 교회에 물이 가득한 것처럼 위기가 올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려움이 없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가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함에도 불구하고 광풍은 뭡니까? 미친 바람을 얘기합니다. 광풍같이 상상할 수 없는 바람이 예고체제가 되어 있긴 합니다만 어느 건물을 무너뜨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럼에도 이 원치 않은 위기 앞에서도 믿음의 사람들의 자세는 이런 것이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되미니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이 말씀을 보세요. 로마서 5장 3절에서 5절입니다만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한다는 겁니다. 누가요? 믿음의 사람들이. 왜? 그 환난은 우리의 인내를 만들어내고 연단을 만들어내고 더욱더 하나님께로 가는 소망을 이루어가기 때문이랍니다. 그리고 환난을 만날지라도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소망이 부끄럽지 않은 것은 주님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됩니다. 부은 바 됐다고 하는 건 뭡니까? 찰랑찰랑 넘친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비록 환난과 위기와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람에게서 지혜진 게 아님을 확신할 필요가 있습니다. 혹시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이 아닌가 의심할 필요가 결코 없다는 거지요. 무엇보다도 우리가 주님을 믿는 것은 육신의 평탄함만이 아니라고 바울사도는 경계해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주님을 믿고 고난도 받게 하려고 우리에게 뭐예요? 선택하시고 은혜를 주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가끔 그런 부탁을 드립니다. 예수 믿으면 모든 위기는 비켜간다. 거짓말입니다. 예수 잘 믿으면 어려움은 없다. 거짓말입니다. 마귀가 하나님의 백성들 속이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 그것은 인생이 비켜갈 수 없는 운명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저주로 절망하지 않게 하시려고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셨습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인생을 슬픔과 절망으로 끝내지 않게 하시려고 죄의 저주에서 우리를 피값으로 사주셨음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다음 순간이 될지 위기와 어려움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겠습니까? 그 위기와 어려움을 맞닥뜨릴 준비를 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긴장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은 늘 신앙의 긴장을 가질 필요가 있다. 신앙을 풀어놔버리면 그 위기 중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높일 수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각오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예수님과 동행하는 사람들에게도 광풍 같은 어려움은 올 수 있다. 이것도 확신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두 번째로는 24절입니다. 자, 이럴 때 누구나 기도하게 돼 있죠. 편안할 때는 기도가 적다가도 어려움과 위기가 오면 그때는 기도하게 돼 있습니다. 제자들이 나와 깨워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그랬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은 물론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시편 121편 4절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예수님은 지금 어때요?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100% 육신을 입으신 인간으로 오신 주님은 언제나 육신의 한계를 넘어서 제대로 주무시지 못하고 인류 구원의 역사를 위한 역사를 아버지 하나님과 기도로 의논하시는 삶을 육신적으로 피곤할 수밖에 없으셨을 겁니다. 주님의 일상을 보십시오. 새벽 미명에 일찍 일어나서 기도하시고 또 하루의 일과를 제자들과 함께 마치고 홀로 가서 기도하시고 언제 주무시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꼭 같은 우리와 꼭 같은 육신을 가지신 주님이셨기 때문에 피곤해서 이렇게 돼요. 움직이는 동안. 그게 오로지 뭐예요? 휴식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는 거지요. 이런 충분한 휴식을 하실 수 없었던 주님께서 잠시 건너편으로 옮겨가시는 그 시간을 쉼으로 보충하시는 모습이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쩌면 이런 완벽하게 인성을 가지신 주님께 우리는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것도 사실이죠. 그렇다. 예수님은 완벽하게 우리와 같은 몸을 입으셨구나. 그것이 우리 감사의 이유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의 모든 고통을 친히 감당하시는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피곤함도 알고 우리의 안타까움도 알고 우리의 눈물도 알고 우리의 웃음도 아시는 분이에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구만리장천에 인간과 전혀 관련이 없는 그런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아픔과 슬픔을 몸소 체휼하시는 그런 주님이시라는 것이 이 사실이 나타나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주님의 육신적인 인간적인 100%의 모습을 가지고 있는 가운데 제자들은 아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움직여지지 못했던 것이고 이런 주님의 단잠조차도 깨우면서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그렇게 하소연을 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어느 시대에나 죽겠다는 말은 죄성을 가진 사람들의 입에서 쉽게 튀어나오는 불평입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아, 더워서 죽겠어. 겨울엔 어때요? 요즘 어떻게 지내? 추워서 죽겠다고. 심지어는 아, 좋아서 죽겠대. 모든 걸 다 뭐예요? 죽음과 연결하는. 이게 뭡니까? 은혜의 모습이 아니라 죄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렵고 힘겨울지라도 이런 제자들과 같이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죽겠나이다 뭐 이 말을 달리 응용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다만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 나 죽겠습니다 하는 기도는 하지 마십시오. 주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이 갈릴리에서 뼈가 자라서 설령 이 풍랑에 배가 뒤집히고 빠진다고 할지라도 위험한 건 누굽니까? 예수님이지. 나사렛에서 목수일이나 했지 뭐 수영해 보셨겠어요? 근데 육신적으로 그렇지만 또 주님은 배우지 않으셔도 수영을 하실 것 같아. 제 생각은. 설령 갈릴리 바다에 빠진다고 해도 제자들은 다 수용을 할 수 있을 것임에도 이들의 한계는 여기까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겠대요. 혹시 오늘 아침에라도 죽겠다고 탄식한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은 그런 표현을 기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어죽지 않은 사람들의 하소연을 주님께서 먼저 들어주십니다.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어려움 가운데 부르짖는 저들의 위기를 먼저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예수께서 잠을 깨사 바람과 물결을 꾸짖으시니 자 이것도 저는 좀 신기합니다. 왜냐하면 잠에서 깨자말자 어때요? 그것도 깊은 잠을 주셨다고 물이 가득 배에 들어와가지고 배가 잠길 정도로 깨워야 일어날 정도로 얼마나 고운하셨으면 그러겠어요. 예, 얼마나 피곤하셨으면 그러셨을까. 그런데도 잠에서 깨자 말자 예수께서는 자신이 무엇을 해야 하실지를 분명히 아시는 분이심을 보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 우리가 신앙의 잠에 빠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깰 때는 바로 이렇게 올곧게 정신을 채울 수 있는 주님의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죠. 어쩌면 이것이 긴장 가운데 있는 신앙인들이 본받아야 할 그런 자세가 아니겠는가 하는 거죠. 잠시 잠깐 깜빡 신앙의 잠을 잘 수 있다고 할지라도 바로 깨면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를 찾아갈 수 있는 그런 모습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사실 얼마나 이유를 많이 달고 붙이는지 모릅니다. 그런데도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24절 하반절 보세요. 비록 이성이 없는 무생물의 자연조차도 창조주께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모습은 또 오늘 우리가 본받아야 될 자세이기도 합니다.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그저 이유 없이 주님께서 명령하시는 것이니까 나 죽으라고 하겠는가? 나 망하게 하겠는가? 복종할 수 있는 생명이 없는 이 자연과 같은 그런 순종을 우리가 드릴 필요가 있다. 이런 것도 여기서 우리가 배우자는 겁니다. 그러면서도 주님께서는 깊은 잠을 주무실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수선을 떨고 죽겠다고 아우성치는 모습을 보시면서 얼마나 안타까우셨을까 그런 걸 생각하게 되죠. 이것은 다름 아니라 오늘 우리를 보시는 주님의 안타까움일 수도 있습니다. 위기 속에 기도는 당연한 것이지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에 당부의 말씀 여러분들이 잊지 않았으면 합니다. 위기와 어려움은 기도할 때요. 그리고 그 기도는 되도록이면 주님의 마음에 거슬리는 그런 안타까움에 죽겠다고 하는 탄식이 아니라 하나님 이 위기 속에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를 통해서 어떻게 영광을 거두시겠습니까? 그런 고백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25절의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하시니 그들이 두려워하고 놀랍게 여겨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고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이럴 때 주님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물으신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힘겨울 때, 안타까울 때, 그럴 때마다 주님께서 우리의 신앙의 상태를 물으신다는 거지요. 감사한 것은 위기를 먼저 해결해 주시고 물으십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주님 앞에 떼거지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예수님이라면 그 거절하실 것도 같은데 떼거지를 쓰는 그런 기도도 때로는 들어주십니다. 그리고 나중에 비로소 그걸 깨닫게 해주시는 주님이신 거죠. 이런 이유 때문에 우리는 한참을 지난 후에야 이런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당장은 주님의 물으심에 대한 답변을 정확히 드리지 못하지만은 죽겠다고 발버둥 치는 우리들에게 응답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서 이제 시간을 보내놓고 우리에게 일깨우시는 주님을 우리가 여기서 본다는 겁니다.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물으시는 것은 이 내용 상황 중에서 이 물음은 너희 삶 속에 나를 모시고 산다는 고백이 사실이냐 너희 삶 속에 나를 모시고 산다는 고백이 사실이냐 하는 책망일 수도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에서는 이 상황을 마가복음 보니까 4장 40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랬다고. 왜 무서워하느냐? 어째서 믿음이 없는 거냐? 나를 따른다고 순종한다고 섬긴다고 하는 그 믿음이 어디 가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을 병행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위기를 자신의 신앙을 점검할 수 있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위기를 겪고도 깨닫지 못한다면 어려움을 겪은 가치가 없습니다. 위기는 느슨해진 신앙의 허리띠를 다시 쳐매는 기회로 삼아야만 합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베드로 사도는 베드로전서 1장 13절에 그렇게 경계해 주고 있습니다. 위기의 또 다른 의미는 예수도를 우리의 주님으로 더욱 확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위기를 주님의 은혜로 넘긴 사람들의 고백은 놀라움일 것입니다. 이 위기의 마무리가 비록 우리 내가 원하는 대로가 아닐지라도 주님을 구세주로 고백하는 계기가 되었다면 충분히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그 고백의 내용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물을 명함에 순종하는가 였습니다. 사람이나 동물이 아니라 바람과 물 이것은 환경의 변화에 제멋대로 움직이는 것들이고 자연 중에서도 가장 큰 재해를 인간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것인데도 주님의 말씀 한마디, 명령 한마디에 다소곳해지는 모습에 제자들은 놀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해결하지 못하실 문제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런 주님을 모시고 산다면 우리는 주님 앞에 부끄러운 죽겠나이다라고 하는 살려주십시오라고 하는 고백보다도 주님께서 이런 질문을 물으시지 않을 수 있도록 어떤 위기와 절망도 믿음으로 대처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인생은 위기의 싸움입니다. 어려움과의 싸움이죠. 난관과의 전쟁입니다. 그것이 여러 가지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을 보내는 거라든가 우리의 사업이 파산하는 것이라든가 내 질병이라든가 많은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가는 동안 우리말에 쉽게 보면 이런 말이에요. 소도 보고 못도 본다 그러죠. 이게 인생이에요. 어려움은 당연히 당할 수 있는 겁니다. 또 그렇지 않다면 인생이 가치가 없죠. 그것도 그냥 물결 흐르는 대로 떠밀려가는 인생이 아니라 생명을 가지고 흐르는 물을 거슬러 올라가는 살아있는 생명체라면 어려움은 오히려 더 많을 수 있음을 각오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지고 사는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불신의 사람들보다도 어려움이 더 많다. 그런 얘기죠. 위기와 어려움은 사람을 가리지 않고 그것도 주님을 모시고 있는 주님의 백성들에게도 올 수 있습니다. 이러한 위기는 우리로 기도하게 하고 자신을 확인하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절망적으로 죽겠다고 하는 과장된 기도는 조심해야 될 자세입니다. 주님께서 옆에 계시는 한 절대로 죽도록 버려두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죠. 이게 뭡니까? 우리 믿음의 백성들의 확신 아니겠습니까? 우리 주변의 상황들은 예측할 수 없습니다. 예측 불허죠.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며 사는 성도는 바닷물이 솟아나고 뛰놀든지 그것이 넘침으로 산이 흔들릴지라도 우리는 두려워 아니하리로다. 시편 46편 3절의 고백이 우리 입술의 고백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이왕의 믿음 생활하는 우리, 어떤 위기와 절망에 처해지더라도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는 책망은 듣지 않도록 어떤 경우에도 믿음의 긴장을 놓지 않는 이 말씀과 함께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